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 통합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어젯밤 성명에서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앞서 통합법안에 북한 제재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별도의 법안으로 다루는 것을 선호했었습니다. 그러나 코커 위원장은 하원의원들이 조만간 북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법안 처리에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 통합제재 법안을 419대 3으로 가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예루살렘 성지 템플 마운트 입구에 설치된 보안 장치를 모두 철거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은 신도들에게 이제부터 템플 마운트 내 아라크사 모스크에 들어가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지 입구에 설치했던 금속 탐지기와 철책, 감시용 첨단 카메라 등 모든 보안 장치를 철거했습니다. 이 같은 보안 조치들은 지난 14일 아랍계 무장 교원들이 이스라엘 경찰관 2명을 총격 살해한 뒤 설치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성지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하려 한다고 의심해온 무슬림 지도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무슬림들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 성지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성지 밖에서 매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국방부가 현재 복무 중인 성전환 병사들이 군에 머물 수 있도록 결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롭게 복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기준과 준비태세 기준을 충족시키는 미국인은 누구든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네티넨 하원의원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미국인 누구나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명예와 특권이 금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은 수천 명의 미군 성전환자들은 용기의 화신이자 애국자들이라며 이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두 명이 어릴 때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루실 로이발 알라드 의원과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어제 이 법안이 미국의 불법으로 체류 중인 미성년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이른바 드림 법안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지난주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엄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오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헌의회 구성 국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이틀째 총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총파업 첫날인 어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았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사람들의 출근을 막기 위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고 이는 보안군과의 충돌로 이어지면서 적어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4월 이후 거의 매일 발생한 시위대와 보안군의 충돌로 100여 명이 사망한 베네수엘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30일 재헌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재헌의회가 구성되면 마두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조사용 수중 드론 12대를 남중국해에 투하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이번 수중 드론 투입은 중국에서 벌어진 작전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보다 자유롭게 순찰할 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한국에서는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 행정부 내에서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내년에 신뢰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무부가 중국의 대북 압박이 충분치 않다며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에도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4주년이 되는 정전협정 기념일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했고 북한은 핵선제 타격을 위협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4주년을 맞은 27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정전협정과 유엔군의 참전을 기리는 한국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며 세계인의 염원과는 달리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북한이 세계의 압박과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위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하지만 한국민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총리는 참전용사들의 피와 눈물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고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는 참전국 대표 인사말에서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지역 정세와 세계 정세를 긴장시키는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수호와 6.25 참전종사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태국의 91살 분차이 디타쿤 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87살 시어슨 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습니다. 분차이 예비역 소장은 6.25 당시 육군 중위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싸웠고 시어슨 회장도 캐나다 경보병여단 소속으로 가평 전투 등에서 싸운 참전용사입니다. 한편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최후 승리를 위한 단결과 자립정신을 갖자며 주민 결속을 독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 평양에서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적들이 오판하면 사전 통고 없이 핵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연설에서 적들이 핵 선제타격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이미 천명한 대로 무슨 경고나 사전 통고 없이 아메리카 제국의 심장부에 가장 철저한 징벌의 핵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지난 25일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열린 육해공군 결의대회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최후 승리의 치르치를 하루빨리 앞당겨 오기 와요.
북한은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 일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일 또는 전승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이처럼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맞는 한국과 북한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60여 년 전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마무리했던 이 정전협정은 어떻게 체결된 걸까요? 김영권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It came on July 27th, 1953. While the communists signed at Panmunjom.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유엔군 수석 대표인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 중장과 북중 공산군을 대표한 남일 조선인민군 대장이 역사적인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General Clark, in ceremonies at the UN base camp in Munsan.
이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각각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3년 넘게 한반도에 지속된 총성이 멎었습니다. 문산 유엔군 기지에서 협정에 서명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하는 클라크 사령관입니다.
We have stopped the shooting. That means much to the fighting men and their families.
하지만 정전협정은 협상부터 서명까지 무려 2년이 걸릴 정도로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6.25 전쟁은 서방뿐 아니라 옛 소련 정부 공식 문건에서 확인되었듯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순식간에 남한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유엔 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한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면서 1951년 초부터 38선 부근에서 서로 일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치열한 교전이 고착됐습니다. 이때부터 양측에서 모두 휴전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51년 6월 23일 야콥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유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전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면서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Soviet people further believe that the most acute problem of the present day, the problem of the armed conflict in Korea.
말리크 대사는 양측이 38선에서 철군하고 정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력을 많이 상실한 북한군은 중공군에 크게 의존하는 형국이었고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신속한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휴전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미국 역시 국내 여론 악화와 늘어나는 사상자 때문에 휴전을 선호했습니다. 이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매튜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협상을 지시해 7월 10일 개성에서 양측이 첫 정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계선을 놓고 유엔군은 양측이 맞서고 있는 지역, 공산군은 38선을 고집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협상을 재개해 우여곡절 끝에 군사 분계선을 현재 접촉하고 있는 곳으로 합의했습니다. 곧 정전협정이 체결될 것처럼 보였던 분위기는 하지만 포로송환이란 장벽에 부딪히면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산군은 적대 행위가 끝나면 바로 포로를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에 근거해 모든 포로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은 공산군 포로 가운데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이 5만 명이 넘자 인도적 차원에서 자동 송환이 아닌 자유 송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유엔군이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한 공산군 포로는 의용군을 제외하고도 13만 2,500명. 이 가운데 북한군의 강제로 끌려갔거나 공산주의에 반대해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이 수만 명에 달했던 겁니다. 반면 북한군 총사령부가 1951년 6월에 발표한 한국군과 유엔군 포로는 10만 8천명. 하지만 북한의 한국군을 북한군에 다시 편입시키거나 강제로 주민명단에 편입시키면서 유엔군에 통보한 숫자는 11,5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포로 송환의 원칙과 규모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1년 넘게 지속됐고 전투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1953년 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취임과 3월에 스탈린 사망,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 겸 외교부장이 부상포로 우선 송환을 미국에 제안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이후 부상포로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교환을 성공리에 진행했고 6월 8일에 새 포로 교환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선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분단이 영구화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국가 안보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정전협정 반대운동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극단의 조치로 방공포로 2만 7천 명을 전격 석방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유엔군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맺지 않으면 휴전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텼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특사를 보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키로 합의했습니다. 조약의 핵심은 한국 내 미군 주둔과 동맹이 공격을 받으면 공동 위협으로 보고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일주일 뒤인 7월 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제임스 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재임 시절 정전 60주년을 맞아 미군 방송에 정전협정의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armistice established the procedures to have an immediate ceasefire and a separation of forces.
정전협정이 즉각적인 휴전을 성사시켜 전쟁 중인 양측을 분리하는 절차를 확립했고 이후 전쟁 재발 방지에 기여해왔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이 정전 체제를 활용해 지금의 세계적인 지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1973년부터 정전 기념일을 전승 기념일로 바꿔 성대한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념일에 대표를 연설한 박영식 인민군 대장입니다.
7월 27일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키는 제2의 해방의 날이며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에 종지부를 찍은 긍지 높은 승리자의 명절입니다.
서욱식 한국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저서인 북한교과서 대해부에서 북한 정부가 학생과 주민들에게 정전 기념일을 미군이 북한에 항복한 날로 왜곡해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패전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주민들에게 호전성을 주입하기 위해 정전 기념일을 전승일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부참모장을 지낸 브라이언 비숍 공군 소장은 과거 정전 기념일을 맞아 미군 방송에 전쟁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오늘의 남북한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let's look at Korea today. It is one of the best economies in the world. You can take a picture of a satellite map, satellite picture of the Koreas, and what you see across South Korea is.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국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를 야간에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한국은 모든 지역이 빛나고 있지만 북한은 암흑천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 탈북민 이민복 씨는 VOA에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는 북한 주민들이 6.25 전쟁의 진실을 바로 알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원인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은 이 증오를 없애는 거고 통일을 이룩하는 그런 전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전쟁 초기 참가자나 38선 주민한테 조용히 물어봐라. 그 조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나 미국놈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뭐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조용히 물어보면 그건 다 판단이 나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합니다. 내쪽으로 들어. 그런 걸 해가지고 6.25의 근원이 이 김일성에 의한 북한에서의 침략이다라고 확신이 딱 들어가면요. 남한을 미워할 것 없고 미국을 미워할 게 없죠.
하지만 북한 정부는 27일 정전 기념일을 앞두고 다시 다양한 행사들을 열며 북한이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총성이 멎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면서 북한의 위협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017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교전은 중지됐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2만 8천 명의 미군이 남북한을 가르는 38선을 따라 강력한 동맹군으로서 주둔하고 있다며 주한미군과 나머지 미군 병력은 본국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고 해외에서 동맹을 확고히 방어하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변함없는 공약을 이행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은 냉전의 첫 대규모 충돌이었다며 정전 기념일을 맞아 공산주의의 확산에 맞서 한반도를 방어한 애국자들을 기리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려다 먼 이국 땅에서 생명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보존할 것을 다짐한다는 겁니다. 또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발발한 6.25 전쟁은 미국인 사망자 수가 3만 6천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진 전쟁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모든 이들을 조용히 기억하면서 용감한 노력을 통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를 증진시킨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근거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2017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다며 참전용사들을 예우하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적절한 기념식과 행사를 통해 이날을 엄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구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갖고 회담 제의에 호응해 오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고 이산가족의 아픔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미에서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한을 두고 북한과의 대화에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에도 대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화 기조 입장은 분명하며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늘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아직 관련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미한연합감시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추정된 27일 현재 임박한 미사일 발사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27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한연합감시자산을 동원해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감시장비를 통합 운용하며 면밀히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대북 감시 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재천 실장은 이어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미사일 사출 시험을 했다는 미국 CNN 보도와 관련해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SLBM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 발사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발사 예상 지역의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식별된 평안북도 구성 일대엔 27일 오전 비가 내렸고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미사일 시험 발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에 움직임이 포착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새로운 미사일이 실렸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사일 가운데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은 두 개의 미사일 중 하나라면 단기간 내에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정제가 된 거라면 이번에 안쏘가 한참 뒤에 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이동식 발사대 차량 그러니까 그 지난번 열병식 때 보여주고 아직까지 시험 발사하지 않았던 것들을 전개했던 거라면은 단기간 내에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장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동향은 미국을 목표로 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만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도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은 지난 1일부터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군 하계 훈련은 무인기의 활동이 지난해보다 급증했으며 전투기 비행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류 소모가 많은 항공기와 잠수함 등의 훈련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현재 한반도 동쪽과 서쪽 바다에서 잠수함 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한국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대해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북 평화 정착과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에 대해 미 행정부 내에서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방정보 관계자들은 이르면 내년에 신뢰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북한이 갖출 것으로 판단했지만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25일 북한 정권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방정보국이 이미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담당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2018년 어느 시점에 신뢰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미 정보당국이 추정한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긴 겁니다. 미 정보당국자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온전한 ICBM 능력을 갖추려면 3, 4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정보국 관리들은 북한이 최근 여러 미사일 시험을 통해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특히 북한이 ICBM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4일 북한의 첫 ICBM 시험 발사 성공이 과거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오판으로 신중하던 정보 분석가들의 입장을 변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정보국에서 중앙정보국 CIA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기술자들이 ICBM 기술을 위한 주요 걸림돌들을 제거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정보당국자들은 25일 미 하원 정보위원회 비공개로 북한의 ICBM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엔 롭 슈퍼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국장, 국방정보국과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 관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부 당국자들은 국방정보국의 분석에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복수의 미 정부 관리들은 익명을 전제로 25일 로이터통신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다른 정부 분석가들은 국방정보국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ICBM 개발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한계를 1년 안에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북한이 아직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해 비행하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폴 설바 미국 합참차장도 지난 18일 상원총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4일 ICBM 비행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지만 미국을 타격할 정확성이나 성공을 자신할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however, am not sanguine that the test on the 4th of July demonstrates that they have the capac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with any degree.
한국 국방부 관계자도 한국 언론들의 미 국방정보국의 분석은 출처가 불분명한 성급한 평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ICBM 기술과 능력에 아직 여지를 두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2,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와 다른 정보 당국은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콧 브레이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담당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ICBM 시험은 예상했던 이정표 가운데 하나로 정보 당국에 놀라운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브레이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ICBM 시험은 미 본토에 들이운 김정은 위협에 대한 우리의 시간표와 판단을 개선토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의 추가 대북 조치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독자 행동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 압박이 충분치 않다며 독자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made clear that we are prepared to chart our own course if necessary.
애나 리첼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개인과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방침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독자적 방침을 세울 준비가 됐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당부하며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던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치를 미온적으로 평가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앞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국가든 자국법에 근거해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외의 단독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전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경고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주목할 만하지만 고르지 않다며 더 많은 압박을 보기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China's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has been notable but uneven, and we'd like to see more of it.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설득하기 위해 고유의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미 CIA 국장의 최근 정권교체 시사 발언에 미국의 심장부 타격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오늘 미 정부의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자신들의 대북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넘게 대북 지원 활동을 해온 국제구호단체 워싱턴 지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무부에 문의했지만 아직 정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변화와 관련해 국무부에 문의했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기 다른 답을 받았다며 국무부가 구체적인 조치안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한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또 다른 대북지원단체 대표는 VOA에 국무부의 이번 조치가 자신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방북하는 개인은 특별 여권을 통해 예외적으로 방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현재 다른 지원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무부의 공식 발표 뒤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구호단체 관계자도 VOA에 이번 조치가 대북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지난 22년 동안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박찬모 명예총장도 이번 조치가 평양과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의 방북을 예외 없이 금지한다면 평양과기대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체 미국 시민이요. 그러니까 네. 휴메니타리언이나 문화 상관없이 다 못 가게 한다 그런 말들이 돌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뺀 뉴스죠. 미국 시민이 한 60명, 그러니까 가족, 뭐, 저기, 스태프 가족까지 다 해서 한 60여 명 될 거예요.
앞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에 대한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27일 관보에 게재된 뒤 30일이 지나면 발효되며 이후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에 입국하거나 북한을 경유하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인도주의 지원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특별 여권을 통해 예외적으로 방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이 강제 북송될 때 당하는 가혹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묵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민 일가족 5명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강제 북송 과정에서 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북송을 경험했던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던 박지연 씨는 도집결소로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면서 구타 등 무수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군관들이 이렇게 군화를 신었잖아요. 무조건 그냥 때려요. 팔로 막 차고 그다음에 이제 또는 쌍욕 막 하고 그리고 그냥 주먹으로 막 머리 막 치고요.
박 씨는 노동 중 다리에 심각한 상처가 생긴 뒤 후유증으로 다리에 감각을 잃었고 고열에 시달렸지만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처럼 강제 북송을 경험한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땅을 다시 딛는 순간부터 가혹한 처벌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도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구타와 다른 형태의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문 단계에서 탈북자들이 기아 상태에 빠지도록 고의적으로 식량 배급을 철저히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제 송환된 사람들을 장기간 자의로 구금하고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채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보통 강제로 낙태되며 강제 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강제 북송된 뒤 구금 중에 강제로 낙태를 당한 지현아 씨가 COI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낙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눕혀놓고 바로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요.
COI 보고서는 식량이나 일거리를 찾아 중국으로 월경한 주민들은 대개 재판 없이 노동 단련대에서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구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국민이나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일반 감옥에 수감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정원 관리들과 접촉하는 등 중대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서울의 북한인권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중국에서 한국행을 모색하다 체포된 사람들은 조국 배반죄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비법을 경제로 교도소 가는 것 보담도 한국 가려고 했던 사람 조국 배반대로 작성한 사람이 더 많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북한인권 백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며 노동 단련형보다 노동 교화형으로 더 많이 다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까지는 1차 북송의 경우 노동 단련대 6개월 정도, 2회 북송된 경우 노동 교화형이 주어졌지만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 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고 통일연구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추모식을 금강산에서 개최하겠다는 이 현대아산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보려는 한국 측의 움직임에 줄곧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대아산은 다음 달 초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4기 추모식을 금강산에서 개최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북한이 거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27일 팩스를 통해 이번엔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아산은 추모식 개최를 위해 지난 19일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제출해 승인받은 데 이어 21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아태평화위원회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다음 달 4일 금강산에서 정 전 회장의 추모식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아태평화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전달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공식 거부 입장을 전해온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 단체의 북한과의 접촉 신청을 승인했지만 정작 북한은 이들 단체들과의 접촉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다른 민간 단체들과는 달리 현대아산의 요청은 접수한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거부 통보를 해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민간 방북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현대그룹이 지난 2003년 8월 4일 정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거의 매년 요청해온 금강산 추모식을 위한 방북 협조를 북한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엔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대아산 측이 아예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 등 한국 측의 대화 공세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현대아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의 병행 전략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의도적으로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도록 유도하고 협상 국면에 들어가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경중 박사입니다.
북한이 그것을 확실하게 거부를 하면서 만약에 한국이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뭔가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일단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 단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는 현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관심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는 데 쏠려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의 모든 관심이 핵 개발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는데 해서 실전 배치, 대량 생산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어떤 전략을 짜고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북한 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함께 주도했던 현대아산 정 전 회장의 추모식 개최 요청까지 거부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보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북한이 당분간 호응해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폭우 피해를 입은 충청남북도 3개 지역이 정부의 재난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두 번째 인터넷 은행이 출범했습니다. 8시간 만에 무려 10만 3천 건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일었습니다.
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간담회가 오늘과 내일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맥주를 마시면서 시작하는 파격적인 만남.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큰 비 피해를 입은 충청도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됐군요.
네. 지난 14일에서 16일 사이 2박 3일 동안 최대 307.7mm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지역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괴산, 충청남도 천안 이 세 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네.
지난 엿새간 정부 차원의 피해 합동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피해액이 정부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뭐 선포 기준은 지역의 규모라든지 피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청주 같은 경우는 한국동으로 90억 원, 괴산 60억 원, 천안은 피해액이 105억 원을 넘어야 선포할 수 있는데 물론 그 피해액이 다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국고에서 먼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방정부로 보면은 재정부담을 줄 수 있게 되는 혜택이 있고요. 민간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주택이 침수되거나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본 경우에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든지 좀 미뤄진다든지 공공요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생활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특별재난지원금으로 모든 피해가 상쇄될 수는 없습니다. 이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국고 지원을 받게 되니까 복구의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만 민간의 경우에는 이 현실적인 피해 금액이 계산되지 않고
예.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보상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 턱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1억 원짜리 주택이 전파됐는데 정부가 책정해놓은 것은 900만 원 정도고요. 침수된 피해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비 피해가 난 지 이제 한 열흘 남짓 지나고 있는데 지금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청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응급 복구율이 98%까지 진행됐다. 뭐 큰 부분들은 좀 정리가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폭우 지역 그 곳곳은 아직도 정리해야 될 것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치울 곳이 없어서 이 한 곳에 쌓아두고 있는 쓰레기에서 지금 엄청난 악취가 나고 있고요.
네.
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전염병이 일어날 그런 우려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계속해서 전문 인력이 파견되고 굴삭기, 덤프트럭 장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천에 그 방지된 부유물들은 아예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은행이 하나 더 이제 생겼군요. 카카오뱅크군요, 이름이.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
뭐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도 와서 카카오톡이라는 말을 한번 해서 사람들이 크게 호응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카카오톡이 모태가 된 인터넷 은행 이름이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오늘 아침 7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오후 3시까지 집계가 나왔습니다. 8시간 만에 무려 10만 3천 건의 계좌가 개설돼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하루 종일 이 인기 검색어 순위 맨 윗자리에 카카오뱅크가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 구축된 굳이 뭐 점포가 따로 없는 그런 은행인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8시간 만에 만들어진 계좌 거래소가 대단하군요.
네, 맞습니다. 돈을 넣고 빼고 돈 빌리고 갚고 하는 은행 업무를 점포, 매장도 없고 직원도 보이지 않은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지난 4월에 한국에서는 K뱅크라는 이름의 인터넷 은행이 문을 열었고요. 당시에도 아주 반응이 뜨거워서 화제가 됐는데 오늘 8시간 만에 계좌가 10만 3천 건이라 만들어진 이 숫자.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이 반년 동안의 실적을 다 모은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4월에 출범했던 K뱅크의 경우에는 사흘 걸려서 10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지금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이 카카오뱅크에 관심을 보이면서 스마트폰 등에서 이 앱, 그 관련 그 프로그램이죠.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게 한 건수가 지금 23만 건이 넘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계좌 계속 늘고 있을
그렇겠군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은행의 경우는 이제 계좌를 만들면 시중에 점포를 직접 찾아가서 신분증도 보여주고 도장 찍거나 뭐 사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인터넷 은행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신분증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고요. 은행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는데 이것을 확인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은 아무런 서류 증명이 없이 계좌를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용정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적금이나 예금 등 일반 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해외로 보내는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또 발급받는 은행 카드를 쓰면은 사용하는 금액만큼 정해져 있는 현금 보상금 한국에서 캐시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막 주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게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많이 쓰는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기반으로 왔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 창에서 친구로 등록된 사람한테 간편하게 송금하고 싶다, 얼마 하고 싶다 이러면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며칠 전부터 한국 사회의 시선이 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계를 움직이는 대기업 총수들을 처음으로 청와대에 초청한 것인데요. 그 형식과 내용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어서 어떤 간담회가 될지 관심이 높았고요. 오늘 오후 6시부터 그 간담회가 시작돼 있습니다.
네.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 모임을 치맥 간담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도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예, 오후까지만 해도 이게 호프 간담회다, 맥주를 마시는 그런 호프 미팅이다, 뭐 이런 수식어가 있었는데
예.
6시가 가까이 되면서 치맥 간담회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치맥, 그러니까 치킨, 닭튀김과 맥주를 즐기는 한국 서민들의 그 회식 문화를 청와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들었는데
예.
실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치맥을 즐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한 6시쯤 넘어서 나왔는데요. 20여 분간 이 맥주를 마시면서 시작한다는 간담회 형식도 파격이지만 그런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도록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도 넥타이를 푼 차림으로 만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청와대가 노타이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로 편한 복장으로 와달라 이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네.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했던 뭐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만은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보도 기사 아래는 항상 경제인 간담회, 정책 간담회 이런 제목이 붙게 되는데요.
예.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뭐 치맥 간담회라는 소식이 붙을 만큼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원래는 청와대 상춘제 앞 녹지원에서 20분간 인사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상춘제에서 55분간 대화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사실상 그 대기업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 듣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에 제한받지 않겠다. 무제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청와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사람들 부르는데 그냥 부르겠습니까? 목적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증세라든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대기업 대통령과의 소통 간담회가 진짜 소문대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을지 지금 한국 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 시민에게 또 간첩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사법부 대변인은 7월 16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미국 시민은 베이징 출신으로 프린스턴 대학원 학생인 시웨이 양이라고 이란의 법률 뉴스 매체인 미잔이 보도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당국은 시웨이 양 씨가 이란의 후기 왕조에 관련한 박사 논문을 위해 현지 연구 중이었으며 몇 달 전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그동안 미국인을 비롯한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잘못된 혐의를 적용한 뒤 체포, 처벌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타결된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의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이 국제사회에 보다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미국 시민과 외국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계 미국인 사업가 시아막 나마자 씨가 간첩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아들을 돕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80살 된 그의 아버지도 역시 같은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란 당국의 이 같은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이뿐이 아닙니다. 톰슨 로이터 재단의 자선 사업에 관여했던 이란계 영국인 한 명도 소위 보안 관련 범죄로 5년형을 받았고 인터넷의 자율과 개방성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이는 레바논 국적의 미국인 영주권자 한 명도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정치범 수용은 국가에 의한 최악의 인권 유린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그 어떤 국가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미국인과 외국인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이란 정부에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